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대표 다윗, 그리고 사단의 백성들인 블레셋의 대표 골리앗과의 싸움이 이제 곧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싸움의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블레셋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나오는 골리앗이 먼저 소개되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나오는 다윗이 소개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소개와 다윗의 소개가 너무나 달랐죠. 골리앗은 이 세상의 힘과 육체의 자랑을 가진 자로 소개가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챔피언이 서로 다른 싸움을 싸우기 위해 나오고 있죠. 골리앗은 세상에 속한 육체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나오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온통 세상 병기로 무장하여 나오는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으로 무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세상 싸움을 싸우려고 자기 자신을 믿는 교만함으로 나오고 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붙드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싸움이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싸움으로만 비교를 하겠죠. 저와 여러분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 싸움을 보라고 하십니다. 사실 겉으로 세상적으로 드러난 싸움의 모습으로만 보면 참 말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한편은 힘세고 용맹한 장수, 다른 한편은 어린 소년 목자.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세고 용맹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목자 다윗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이 대적 골리앗을 향해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양들을 짐승의 손에서 건져내려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곧바로 골리앗에게 나아가 싸움을 하고 이겼느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 사무엘상 17장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맨 뒤에 몇 구절밖에 안 나와요. 그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아가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바로 전에 누구와 대면하고 있죠? 사울왕하고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만을 기억하는데 그 중심으로 여러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장면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전에 다윗은 여러 영적인 싸움들을 거쳐가야 했어요. 여러 시험들을 거쳐가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 시험 과정, 여러 싸움들을 거쳐가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싸움의 대상은 단순히 골리앗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난주일에 보았던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며 다윗을 핍박했던 다윗의 형들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형 엘리압이 다윗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내걸었던 이 세상 상에 대한 백성들의 유혹이 있었죠. 세상 유혹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생각나시죠?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고 얘기했죠? 세 가지. 많은 세상 재물, 그리고 사울왕의 딸을 얻어서 사울의 사위가 되고 그 아비의 집이 모든 세군과 공적인 부역에서 자유케 되는 왕과 같이 되는 상을 얻게 될 것이라. 우리 살펴보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주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 상을 알려주며 다윗을 미혹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다윗이 이러한 세상상, 세상 정욕, 전혀 개의치 않고 다 이기며 대적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교만하고 악한 자로 정죄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요. 그런데 다윗이 굴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 나아가요. 이것이 다윗이 싸웠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다윗이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또 다른 자와 대면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누구와 대면하죠? 이스라엘의 왕 사울입니다. 이 사울왕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았었고요. 그래도 다윗이 굴하지 않자 이번에는 세상 병기로 무장을 시켜서 세상 싸움을 싸우도록 또 유혹해요.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 이 세상 권세 잡은 사울과의 싸움도 다 이기고 나아갑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이 싸웠던 모든 싸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죠?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싸우실 우리의 싸움을 보게 되고 다윗은 오실 예수님의 싸움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골리앗과 같은 마지막 원수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의 머리를 깨기 위해 그 싸움만 있었다는 것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와 대표로 나아가시는 모든 길에 시험이 있었고요. 막아서는 자들이 있었고요. 여러 영적인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의 싸움도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의 싸움은 결국 누구의 싸움에 참여되어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싸움.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겨주셨기 때문에 이긴 자들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이긴 자들로서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싸움이 끊임없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디 이를 때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천국 들어가는 날에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죽음이겠죠. 그 죽음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한 영적인 싸움들이 이 생에서 계속해서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믿음으로 싸워나가며 마지막 싸움까지 싸우고 천국 승리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고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기에 나서지 않았죠. 너무 큰 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왕 자신도 두려워 떨면서 나서지 못했는데 전쟁터에 자기 형들을 찾아온 다윗이라는 자가 골리앗에 대해 분노하며 골리앗과 대면하여 싸우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사울왕이 듣게 돼요.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마침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자가 나선 거예요. 한 명도 나서지 않다가 그렇게 세상 산까지 걸었는데. 그래서 사울이 바로 그 자를 불러오라.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아직 다윗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벌써 다윗이 사울 앞에 선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사울과 다윗이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죠. 다윗에게 악신이 들었을 때, 사울에게 악신이 들었을 때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불렀는데 다윗이 와서 수금을 연주해줘서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가게 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해요. 어쨌든 사울왕이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자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오는데 사울왕이 그러한 다윗을 보자 너무너무 좋아했을까요? 실망했을까요? 네. 너무나 크게 실망했습니다. 왜? 그래도 어느 정도 골리앗 앞에는 설 수 있을 정도, 아니 이스라엘을 대표할 정도의 외모나 힘을 가진 자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어린애가 나온 거예요. 어린 목동이. 사울은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화가 났을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대표가 없어서 이 어린애를, 아무리 사람이 없기로 이 어린 소년을 이스라엘의 챔피언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아마 더 조롱거리가 될 거고요. 더 블레셋과 골리앗을 분노하게 만들 것이 분명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다윗이 먼저 담대히 고백합니다. 32절에 보면 이 정말 놀라운 말을 다윗이 고백을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내가 왔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제 골리앗은 물리칠 것이니 그 골리앗으로 인해 누구도 낙담하지 말라.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고백하고 비슷하죠.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에. 정말 세상적으로는 아무 힘도 없는 그 예수님이 내가 왔으니 두려워 말라. 똑같은 거예요. 어린 목동 소년이 나와서 왕인 자신에게 왕 앞에서도 내가 왔으니 두려워 마세요. 사울이 더욱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형들도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화가 난 거죠. 야, 네 교만하고 완악한 다윗아. 하고 다윗을 정죄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윗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이런 말을 한 건가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어떤 마음에서 이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게 돼요. 교만해서 한 소리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32절에 보세요. 다윗이 여러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32절을 다시 보면 사울이 내건 상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관심은 오직 어디였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온통 향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대적 골리앗 앞에서 낙담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어오는 다윗의 고백하고 연결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양들이 짐승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현실로 두려워 떨고 세상의 종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저 세상과 세상 대적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어야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느냐. 그래서 빨리 나아가서 그 짐승 같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즉 백성들 낙담하지 마시라. 두려워하지 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다. 두려워해야 될 자들은 바로 저 골리앗과 블레셋이다. 이 얘기예요. 이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한 가지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을 소개할 때도 이걸 보여줬어요. 다윗을 소개할 때 특별히 어떤 자로 소개했느냐. 목자로 소개했어요. 양을 사랑하는 목자. 이 고백에서도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온통 누구에게 가 있느냐? 세상 상 아니에요. 골리앗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들에게 가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양들을 건져내고 지키고 보호하고 그 종된 것에서 건져내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다윗이 지체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울왕은 반대였죠. 이스라엘의 목자, 당시 교회의 목자였어요. 사울왕이 하나님 나라의 목자. 그런데 사울은 싹꾼이었죠. 자기 생명 잃어버릴까봐, 자기 유익 잃어버릴까봐 양들을 돌아보지 않고 지켜주지 않고 지체하고 있었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양들의 생명을 돌아보고 지켜주려고 즉시 나아가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려는 목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다윗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닉네임 같은 말이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신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도 자기 양들에게 온 마음을 두고 계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고 지키시는 참 목자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다윗은 또 누구의 마음에 합한 목자였을까요? 장차 오실 참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마음에 합한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왜? 우리 예수님도 온통 모든 마음이 자기 양들 여러분과 저를 향해 있었어요. 만세 전부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건지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떠나 사람이 되어 오시기까지 아니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키고 건지시는 참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담대히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을 사울이 어떻게 바라보았나요? 믿음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면 좋았겠죠. 사울은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전혀 믿음의 관점이 없어요, 사울은. 온통 세상적이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봅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어땠죠? 사울은 끝까지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을 어린아이 취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볼 때 다윗은 그저 보잘것없는 한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게 다예요. 믿음의 고백도 들리지 않고요. 그냥 세상적으로 사람의 생각, 야 너는 그냥 어린애야, 이게 끝이었어요. 블레셋이나 골리앗처럼 사울도 육체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이 기대했던 자는 이런 어린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이 33절, 예, 너 같은 어린애가 저 골리앗과 같은 장수와 어떻게 싸우러 나가려고 하니, 너 나가면 바로 죽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니 괜히 아까운 목숨 버리지 말고 야 니네 집으로 돌아가서 니네 양들이나 가서 돌보거라,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권세를 잡고 있던 왕으로서 다윗을 살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야 개죽음 당하지 말고 와서라, 내가 살려줄게, 나가지 마. 이 소리입니다. 28절에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했던 말과 같습니다. 28절에 보면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이나 사울이나 똑같습니다. 다 다윗이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어요. 왜? 그들에게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절대 자기들의 대표와 챔피언이 될 수 없었고요. 되어서도 안 되는 자였어요, 다윗은. 그런데 이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나요? 아니 이스라엘의 대표 골리앗을 좀 물리치겠다는데 그냥 계속해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사울까지 자기가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마음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낙심하고 이제 마음을 접고 이제 세상적으로 좀 계산을 좀 하게 되고 아유 이제 좀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생각을 안 했구나, 세상적으로 계산도 좀 해보고 아이고 이제 마음을 접을까? 너무 반대가 많네? 이랬을까요? 아이고 맞아, 백성들, 내가 무슨 백성들 생각을 해, 내 목숨이 중요하겠지 하고 사울 말대로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골리앗과 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나아가는 길을 누구도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목자의 마음을 사울왕한테 계속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승리의 확신까지도 사울왕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거는 이기는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인데 왜 사람의 싸움으로 자꾸 보느냐. 그래서 다윗이 계속 이렇게 고백해요. 34절에서 3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직이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과 같은 짐승들이 와서 자기 양을 해하려고 하면 자기가 그 짐승들을 다 물리치고 양들을 건졌다, 건져내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지금 하나님 양들을 해하려고 하는 저 짐승 같은 사단의 백성 골리앗도 자기가 분명히 물리칠 거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해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이 다윗의 확신에 찬 고백이 다윗이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 힘을 믿는 데서 나오는 고백이었을까요? 내가 자신이 있다. 나도 내 양들을 짐승의 손에서 건져낸 적이 있으니 나를 좀 믿어달라. 저 짐승 같은 골리앗 내가 물리치고 하나님 양들 건져내겠다고 하는 교만한 고백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다윗도 사실 똑같은 세상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어오는 37절에서 다윗이 한 가지 고백을 더해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보다 더 큰 목자가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건져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37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나에게는 나를 지키시는 더 큰 목자가 계시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교회와 우리 자신을 지키시는 더 큰 목자가 계세요.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분 안에서 담대히 이 싸움을 싸우며 가는 겁니다. 자신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짐승 손에서 자기를 건지고 자기 양들을 지켜주셨듯이 또한 골리앗 손에서도 나를 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거라는 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는 더 큰 목자가 계시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바라보지 않느냐, 지금 이 고백이에요. 사울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는 겁니다. 사울은 그냥 자기 교회였어요. 세상 같은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열방 같은 교회.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죠. 더 큰 목자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시편 23편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믿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싸움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 더 큰 목자가 싸우실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싸움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데 누가 자신을 막을 수 있겠느냐? 형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 유혹도 사울왕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울왕까지도 그 더 큰 목자의 싸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 사울왕이 이 어린 소년 다윗의 뜻에 순복해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 목동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 시험과 싸움들을 거쳐 자기 믿음을 증거하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붙들고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났느냐? 그리고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허락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을 막아 하는 것을 끝까지 막아서고 세상 싸움 싸우도록 미혹해요. 그 모습이 38절 39절에 나옵니다. Verse 38, 39.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이 모습이 무슨 뭘 알려주는 걸까요? 사울이 그래도 다윗이 염려가 돼서 어린애니까 아유 그래도 갑옷이나 병기 정도는 입고 차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일까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왜? 잘 보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자기 투구를 씌우고 자기 칼을 줘서 나아가게 합니다. 즉 자기 싸움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울은 자기 유익 구하는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세상 싸움을 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대신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갑옷 입히고 자기 병기로 무장시켜서 자기 싸움을 싸우게 합니다. 손해볼 거 없거든요. 끝까지 사울은 다윗의 싸움에 걸림돌이 되고요. 다윗이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나요? 다윗은 사울의 세상 싸움을 싸워주지 않습니다. 사울이 입혀준 그 모든 갑옷과 병기를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옷 입고 하나님 싸움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신하는 목자로 나아갑니다. 그 목자의 모습이 40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여지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다윗이 가지고 가는 것들은 다 뭐예요? 자기가 목자였을 때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갔던 것들이에요. 막대기, 돌멩이, 그 돌을 던질 물매, 이제 골리앗을 마치 양들 해치는 짐승처럼 여기고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와 챔피언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이 다윗을 본 골리앗의 반응이 어땠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다윗은 적어도 자기 같은 용사가 나올 걸로 기대했어요. 자기처럼 세상 힘으로 무장하고 육체를 자랑할 만한 자가 나와서 세상 싸움을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 그것도 막대기와 돌멩이를 가지고 마치 짐승 잡으려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골리앗이 크게 분노해요. 나를 개로 여기고 나오느냐. 그래서 43절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43절 44절에 보면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온 이스라엘 너희들 다 죽었다. 너 다 종삼겠다. 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다윗에 대한 반응이 골리앗과 사울이 다르지가 않아요. 아닌가요? 다 다윗을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형들까지도 백성들까지도 다윗의 싸움을 보질 못해요. 다윗의 갑옷과 다윗의 병기가 진짜 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떠났고 하나님도 우상처럼 숭배했고 오직 세상 자기들의 영광과 유익을 구하려는 모습으로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으로 보질 못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골리앗, 사울,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형들까지 결국 다윗을 시험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것에서는 다 한편들이었다는 거죠. 다윗만 이 싸움으로 갔어요. 혼자.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전에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싸움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죠. 그러면 싸움이 끝났느냐? 싸움이 누구하고 연결될까요? 다윗과 사울의 싸움으로 바뀝니다. 이어오는 사무엘상의 내용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핍박하고 미워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다윗과 사울의 싸움이 이어져요. 골리앗처럼 되어서 다 누가? 사울이. 골리앗처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을 시기하고 죽입니다. 세상 왕이 하나님 세우시는 왕을 핍박합니다. 결국 사울이 골리앗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목자왕 다윗의 싸움은 장차 오실 참 목자왕 예수님의 싸움을 미리 가리키는 예표와 그림자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된 싸움,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할 그 사건을 다윗이 가르치고 있었고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사단과 마지막 전쟁을 치르시기 전에 수많은 유혹과 영적 싸움을 거쳐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하려는 여러 미혹, 핍박, 공격, 거짓 고소,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했죠.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을 위해 세상 싸움을 싸워주고 세상 영광 가져다 줄 것을 원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미혹하고 세상 메시아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 때마다 세상 메시아처럼 예수님을 임금처럼 섬기려고 했죠.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미혹하고 더 큰 도시에 가서 이적을 베풀어서 좀 영광을 드러내라. 아니 좀 큰 데 가서 기적을 베풀면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거 아니냐. 세상으로 미혹하고 세상 메시아로 똑같이 세우려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싸움을 잘 봤나요?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막아섰고요.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 세상 싸움 싸워주기를 원했고요. 세상 왕국 세워줘서 자기들이 세상 영광 누릴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 싸움 싸우시지 않으셨어요. 다 물리치시고요. 오직 하나님 싸움 싸우기 위해 나가셨고 참 승리를 위해서는 자기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함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자 참 대표와 챔피언이 되어 하나님 싸움 싸우고 자기 백성들 건지기 위해 나아가시는 길을 막아서는 걸림돌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싸움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람의 일, 즉 이 세상 싸움, 사람의 싸움만 생각한다.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세상 싸움을 하며 사람의 일만 생각하며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그 싸움, 예수님이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는 그 싸움을 자기 부인하고 그 싸움에 참여되어 그 싸움 하며 예수님을 따라오라. 끝까지 예수님이 싸우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예수님은 헤롯 왕과 빌라도에게까지 끊임없이 미혹과 핍박을 받으셨죠. 그런데 끝까지 세상 싸움 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 왕과 같이 제일 높았던 자가 누구였죠? 오늘 본문에는 사울왕, 예수님 당시에는 빌라도 총독이었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고소했죠. 이 자가 왕이 되려고 한다. 빌라도가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한심하거든. 살려주려고 했어요. 자기 권세로 예수님을 살려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모습과 같지 않나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대표로 나아가는 길을 또 막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의 이 유혹까지도 물리치시고 하나님 싸움을 싸우기 위해 끝까지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고백이 무엇이었죠? 18장,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실 때 어떤 고백을 하셨는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싸울 때 어떤 고백을 하며 싸워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싸움이 아니고요. 천국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오신 우리 천국 백성들의 대표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싸움.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천국의 목자 왕으로 나아가서 천국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천국의 삶으로 이 싸움을 싸우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마음은 온통 천국에 속한 잃어버린 자기 양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거긴 누구도 속해 있었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온통 우리를 향해 자신의 사랑과 열망과 기쁨을 두시고 우리 양들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고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내며 지키고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자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시며 세상으로 무장하지 않으시고 그 선한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무장하시고 지체하지 않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싸움을 싸우시고 마침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시며 모든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의 영원한 목자왕이 되시고 구원하신 모든 양들을 자기 왕국인 천국으로 부르시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양들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건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들로 천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왔으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왕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목자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 잃은 양들이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의 모든 싸움을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이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싸움과 승리에까지 참여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예수님의 싸움을 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어디에 속한 싸움이라고요?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천국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싸우는 싸움. 우리도 뭐라고 고백하며 싸우는 걸까요? 우리 고백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예수님의 양들이라. 죽기까지 이 고백하며 싸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니 세상 싸움 싸워야지 무슨 천국 싸움. 천국 싸움이 뭐냐 그 붕뜬 소리지. 이러실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이 봤던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도 천국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천국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싸움. 예수님을 우리의 왕과 목자로 인정하는 싸움. 예수님만 믿고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세력과의 싸움. 이 세상 현실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현실들과의 싸움. 세상 정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세력과의 영적 싸움. 그리고 예수님처럼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건져주려는 그 싸움을 막아서는 세력과의 싸움. 우리도 있어요. 그 싸움은 가장 가까운 자기의 친족에게서부터도 올 수도 있죠. 다윗처럼. 하나님 싸움 싸우지 마라. 야, 어리석은 거야. 그거는 미련한 거야. 세상 싸움 싸워야지. 세상 유익 얻으려고. 세상에서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자기 가족에게서도 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유혹일 수도 있고요. 사울이 내건 세상 상처를. 세상의 큰 권세가 우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막고요. 또 세상의 건강함.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상에서 겪는 여러 고난과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이기었으니 두려워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 예수님의 싸움을 싸우며 예수님의 승리까지 함께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싸우신 십자가 전쟁이 우리 싸움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미 이겼다고 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신 것에 이미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 싸우라고 하세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갑자기 변해요. 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보자 담대히 일어나서 가서 블레셋을 다 쳐서 죽입니다. 두려워 떨던 백성들이 그렇게 변해요. 뭘 봤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보았다면 부활하신 부활 승리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우리도 담대히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의 승리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나 이 세상으로 무장하여 싸우는 옛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그 옛사람의 옷,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천국에 속한 새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굳게 붙들고 말씀 따라 하나님 예배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싸우다 오라.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를 막아서거나 대적할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 싸움을 안 싸우려고 하는 우리 죄성이 문제지.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를 막아설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누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양들을 목자 대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담대함입니다.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왔고 내가 다 이루었고 지금도 너의 목자로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싸움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표와 챔피언이신 예수님이 싸우셨고 지금도 싸워주고 계시고 온전히 싸우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본향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교회가 오히려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어 예수님이 싸우시는 길을 막아서는 교회나 성도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싸움에 참여하여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싸울 싸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에 속하여 있다 고백하며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이긴 자들로 하나님 예배하다가 그리고 형제 자매들 돌아보고 지켜주고 세워주다가 영원한 예수님 나라에 이르러 쉼을 얻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의 사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